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와 국제사회 뉴스를 선정해서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전민주주의 인민과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미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 전범 음모 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고소한다는 것을 확증하였으며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The reality of that uncertainty heightens the tensions.
서울 시내 한 북판에서 북한의 최고 전범에 대한 특대형 도발을 반복한다면 가차없는 보복 행동이 예고 없이 무자비하게 가해질 것이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신설되는 NSC 상임위원회는 필요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개최합니다.
장성택 재판과 사형에 대한 북한 방송 보도, 북한의 행동이 우려된다는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 그리고 국가안보회의를 상설기구로 재편하기로 했다는 한국 청와대 관계자의 말 등을 잠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동혁, 윤국한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장성택 처형과 북한의 전국 추이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북한은 지난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2주기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모대회가 특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의 세력 판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장의 주석단에 올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사망 2주기 추모 행사가 상당히 그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네.
그 장성택의 처형 이후에 누가 권력 중심부, 즉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말하겠죠. 가까이 갔고 또 누가 멀어졌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주석단의 앉은 인사들을 보면은 김 위원장 왼편에 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자리를 했고요. 그 옆에 이영길 군 참모장, 그리고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놓고 그 일부 전문가들은 장 부위원장이 몰락한 이후에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부상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그 눈에 띄는 점은요, 그 장성택의 측근들이 장의 처형과 함께 몰락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런 그 관측과는 달리 여전히 그 근지하다는 행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특히 그 망명설까지 나돌았던 노두철 내각 부총리가 그 모습을 드러냈고요. 김양근 당비서 또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형된 그 장 부위원장의 부인이고 또 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당비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네.
건강 악화설이 아니냐 이런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날 추모 행사 주석단의 모습을 드러낸 그 인사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그런 군과 당의 그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교체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비교적 좀 생소한 인물들도 있는데요.
예, 뭐 특별히 이동혁 기자가 지금 권력 서열 변화 문제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했는데요.
네.
이번 그 주석단의 변화 여부가 특별히 외부에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이 장성택이라는 이번에 처형된 인물은 적어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북한 권력의 핵심 실세고 2인자로까지 여겨졌던 인물이 아닙니까?
네.
바로 그 2인자가 사라진 만큼 북한 권력 서열에도 상당한 변화가 혹시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관측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장성택 그리고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가 주석단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 외에는
네.
이 당 정치국 의원들이나 후보 의원들 이 권력 서열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이 군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끊임없이 고위급 군부 인사들의 물갈이를 해온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사들의 면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장성택에 대한 처형과 관계 있는 그런 인사는 아니었고요. 결국은 당, 정, 군, 이 그 북한 정권의 근간을 이루는 이 핵심적인 권력기관들에서의 변화는 뚜렷이 보이지 않았고요. 이것 때문에 그 외부에서는 일단은 일단 관측이 그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 이후에 일단은 그 파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 아버지 김정일 시대부터 40여 년 동안이나 이 자신의 가게를 떠받쳤던 고모부를 처형한 이 사건, 그리고 이 김정일 2주기 추모 행사 등에 대해서 이 국제사회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악과 또 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주요 나라의 반응이 어떤지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미국이 상당히 그 빠르게 반응을 보였죠.
네.
장성택 처형 발표가 나오고 한 수시간 만으로 기억을 합니다. 수시간 만에 국무부가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원칙적인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첫 반응은 일단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 정권의 그 잔혹성을 말해준다. 이제 요렇게 이제 짧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대조적으로 그 한국 언론에서 이번 그 처형의 배경과 그 다음에 앞으로 그 김정은 정권의 전망과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국무부는 상당히 짧은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네.
북한 내 그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여러 가지 동향들을 떠나서 이렇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사람의 목숨을 국가 권력이 앗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그 빈도적인 그런 처사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국방 관계자들도 이 그 북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우려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척 헤이글 국방장관 그리고 마틴 댐시 합참의장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최근에 북한 내부 장성택 처형으로 촉발된 그 정세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북한의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미군은 그동안에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군이 공동으로 한국에서는 그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그 대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댐시 합참의장은 역시 이 같은 사태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그 상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북한의 상황이 워낙 이렇게 급변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일종의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청와대 안보정책을 총지휘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결국 이제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그런 그 상임위원회를 두는 건데요. 그 상임위원회를 정례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제 대통령이 주재로 소집을 해왔는데
네.
외교안보실장이 주재를 해서 꼭 현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주 정례적으로 그 회의를 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번 장성택 처형 이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겠다. 이제 이런 그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통일부 같은 데서 나온 반응은 어떤 것들인가요?
통일부도 물론 한국 정부가 이 장성택 처형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이 장성택 그 숙청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한국 정부 아니었습니까?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고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통일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움직임이 특별히 새롭게 두드러진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이미 합의가 됐었던 남북공동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렸고
네.
특히 북한은 이 기간 중에도 그 주요 20개국의 그 대표단의 그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이 장성택 처형 직후에 북한의 고위 관리가 이 경협 사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네.
북한이 그 정치적인 정세하고는 별도로 외부와의 어떤 관계나 이런 데서 특별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 다만 이번 사안으로 그 북한의 불안정성이 좀 더 높아진 게 아니냐라는 관측에서 통일부가 관련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연일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 22일인데요. 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다가 북한에서 이 예고 없이 한국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그 전화 통지문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위협은 굉장히 중대한 위협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별 변동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런 그 위협 전문을 보내고 좀 혼란스러운데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 북한이 그 지난 19일 날 보낸 거죠. 지난 19일 날 그 한국에 대해서 그 전화 통지문을 통해서
네.
강력한 그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 최고 전음에 대한 특대형 도발을 반복한다면 예고 없이 타격하겠다 이렇게 네. 위협을 했는데요. 새 군 통신선을 통해서 통지문을 보냈고요.
네.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그 한국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위협이 나왔는가 지금 그 배경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17일에 그 서울에서 그 한국의 보수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날은 그 잘 아시다시피 김정일 위원장 사망 2주기입니다.
네.
평양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서울에서는 그 반대 집회가 열린 겁니다. 근데 이 반대 집회장에서 장성택 처형 문제도 거론이 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규탄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아마 직접적으로 북한 당국이 문제 삼은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것인데요. 중국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예,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이 북한의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 이 내부 문제라고 하면서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북한과 중국 간의 그 우호 관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쭉 얘기가 됐었던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서도 거듭 그 조속한 재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내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요. 이 중국 정부 당국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이번 장성택 처형에서 드러난 것은 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생각보다 적다라고 하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관영 매체죠.
네.
환구시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북중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서둘러서 그 추진을 해야 하겠다라는 제안도 사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그 비판이 높은데 그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나온 그 간단한 성명을 보면 이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서 이 북한의 언론 보도 내용이 북한 주민을 협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그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경 없는 기자회는 또 올해 발표한 이 언론 자유 지수에서 전체 179개 조사 대상 가운데 이 북한을 178위로 꼽은 것을 보면 상당히 그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미국 그 국무부 관계자가 VOA에 밝힌 내용인데요.
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그 지난 15일에 전화통화를 가졌다는 겁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건데요.
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이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장성택 처형을 극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엔 총회가 지난 18일 9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요즘 특히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요즘 그 정세를 보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그 배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장성택 처형 사건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새삼 아 이게 정말로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국제사회에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성택이라고 하는 인물이 북한의 최고 권력 실세고 또 네. 이 최고 지도자의 고모부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인물이 불과 그 숙청 발표 직후에 닷새 만에 특별 군사법원에서 바로 처형되는 그런 상황을 전 세계가 이번에 바로 목격하게 된 겁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아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이 그야말로 심각하구나라는 부분들을 다시 일깨웠고요. 이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과 관련한 특징은요. 이번 유엔 총회에서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도 표결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지난해부터 아 표결 없이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그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그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이거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올 한 해 조사 활동을 벌인 것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외부 세계의 모략이고 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북한과 가까운 그 동맹국들 몇 안 되는 동맹국들도 동조하지 않고 대체로 표결해서 기권하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것에서도 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가장 큰 그 인권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네. 유엔의 인권 문제 전문가들이 북한의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 또 성명도 내고 그랬는데요. 주요한 것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그 장성택의 그 체포와 군사 재판 그리고 처형이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5일 이내 이루어졌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요.
네.
북한 당국의 모든 처형을 즉각 그 중단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무시한 처사다 이제 이런 건데요. 한국의 인권 단체들도 장성택 처형을 그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다루스만 보고관에게 그 청원서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의회 같은 데서는 반응이 기류가 어떻습니까?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 존 케리 국무장관은 무자비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의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이 미 하원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 인권위원장이 그 공화당 소속의 그 울프 의원인데요. 울프 의원이 우리 그 저희 VOA 방송과의 기자회견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이번 일로 새삼 드러났고 그래서 내년 1월께 북한 인권 청문회를 의회에서 개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한국의 민간 단체들도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또 과연 그것이 어떤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는지 또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오는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이번 장성택 처형이라는 건 아주 그 극적인 상황 전개를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좀 더 부각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 흥미있는 것이 이제 캠벨 전 그 국무차관보가 CNN 방송 뉴스 전문 그 채널을 통해서 저 출연해서 발언을 한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이 예 아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소개를 간단히 좀 해 주시죠.
예. 캠벨 전 차관보의 이번 그 CNN 회견 내용이 좀 관심을 끄는 것은요. 이 캠벨 전 차관보가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냈고요.
네.
캠벨 전 차관보는 올해 2월까지 현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관장하는 국무부의 최고의 실무자의 입장이었는데요.
네.
이 사람이 그 두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형된 장성택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고요. 또 김정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이 김정은에 대해서는 이 국무부가 그 스위스에 유학하던 시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시절에 반친구 그리고 주변 인물 거의 모두를 인터뷰했었다라고 이런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네.
그때 이 김정은이 이미 10대 시절에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또 폭력에 기울기 쉬운 과대 망상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 장성택에 대해서는 아마도 북한 내에서 가장 세련된 대화 상대이자 가장 국제적인 인물이다.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고 정당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은 이 북한 인권법 때문에 국회에서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자, 이런 상황을 놓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과거 한국 국회 그 여당이 몇 차례 북한 내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그 북한 인권법을 제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야당이 북한의 자극을 우려를 했고 또 과연 이 법이 북한 인권의 상황 실질적인 개선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제 이런 그 입장을 취하면서
네.
결국 반대로 무산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 장성택 그 처형 사건을 계기로 여당이 다시 그 북한 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지금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북한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역시 그 북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측면
네.
그리고 이 북중 간의 협력 관계의 측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VOA 방송이 인터뷰를 한 그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엇갈린 견해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이 처형된 장성택, 이 장성택이 이 중국과의 그 관계를 상당 부분 관장했다는 의미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장성택을 대체할 인물이 바로 또 나올 것이고
네.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지적이고요. 이 북중 협력 관계와 관련해서는 주목할 것이 북한이 장성택에 대한 죄목 중에 중국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네.
지하 자원을 헐값에 팔아넘긴다든지 또는 그 낮은 선봉에 토지 이용권을 50년 동안 그것도 역시 헐값에
네.
넘겼다든지 그 죄목을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직접 중국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북한과 중국 이 북한이 협력 경제 협력 사업을 벌이는 거의 유일한 나라인데요.
네, 네.
이 두 나라 간의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위축되고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첫 순서로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전국 추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7일 각의를 열고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한 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또 앞으로 10년간의 방위력 정비 지침이라고 하는 이 방위 대강을 채택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자,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죠. 일본이 지난 17일입니다. 새 국가안전보장전략 그리고 방위 대강을 내각회의에서 채택을 했는데요.
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그 일본이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한 겁니다. 지난 57년에 만들어진 국방 기본 지침을 그 교체하게 되고요. 앞으로 일본의 그 외교 안보 정책의 포괄적인 기본 지침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방위 대강은 앞서 그 민주당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의 것을 그 대체하는데요. 새로운 안보 상황에 맞춰서 방위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새 방위 대강을 살펴보면은 10개년 계획인 그 방위 대강과 5개년 계획인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그 해마다 방위기를 5%씩 늘리고 새 방위 지침에 맞게 방위력을 늘린다. 이제 이런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네.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제 한국, 중국 뭐 이런 그 주변 국가들인데 한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한국은 특별히 그동안에 이번 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신방위대강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법 해석을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왔었고요.
네.
특히 이번에 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한국의 독도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규정을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측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외교부는 서울에 일본 대사관에 공사를 불렀고요. 또 국방부는 대사관에 무관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네.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역시 일본이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 적지 않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일본이 이렇게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동아시아의 이 군비 경쟁이 더 가열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그 진단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신화통신이 일본이 다시 위험해졌다. 이런 논평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80년 전에 도쿄는 여러 가지 그 무모한 군국주의적 정책이 위반되고 해서 그야말로 끔찍한 악몽이 시작됐던 그런 위험한 곳이었다라고 평을 하면서 일본이 현대 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피로 얼룩진 역사를 만들었고 그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야말로 비판을 했는데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그 중국 외교부가 바로 그 짤막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네.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말로만 평화를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집단 안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그리고 방위대강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중국의 강화되는 군사력에 대응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일 동맹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강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 중에는 이 방위 대강에 대해서 미국과 사전 조율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한 걸로 봐서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일치된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내에서도 이것이 다 찬성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내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본격적인 찬반 논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다만 이번 새 국가안보 전략에 애국심을 기른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국가가 과연 국민에게 애국심을 강요하는 인상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데서
네.
이제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하고요. 표현을 바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본 아베 총리가 이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하는 등 그 외교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아세안이라고 하면 이 동남아 국가연합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보면 둘러싸고 있는 형국인데 왜 이 아베 총리가 이런 나라를 상대로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지 좀 분석을 해볼까요?
예,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 아베 신조 총리는 취임 이후에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국가연합 10개국을 모두 다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거고요.
네.
지난 주말에 아시안 국가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한 것은 이 중에 베트남, 브루나이, 버마 등 이 5개 나라의 정상들이 일본 도쿄를 방문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최근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 식별 구역에 대해서
네.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억 달러 규모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지원 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중국과 이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센카쿠, 중국명으로는 랴오이다오로 빌리는 섬을 놓고 분쟁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갈수록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지역에서 이 군사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견제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이 주변국들을 우호적인 관계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군비 강화로 그 일본과 동남아 국가 연합도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또 같은 입장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세안의 10개 나라가 전부 다 일본과 같은 맥락에서 중국에 맞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네.
그중에는 또 적지 않은 나라가 중국과 상당히 우호관계에 있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 의지대로만 가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과 방위 대강 각이 의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그 논란은 끊이지 않고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의 법원이 이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아주 또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판결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제 잠깐 그 소개를 드리면,
네.
미 국가안보국 NSA는 아주 방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그 판결이 나온 부분은 그 NSA의 정보 수집 관련해서 그 정확 통화 기록 수집을 말하는 겁니다.
네.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은 있죠. 그건
네.
해당되지 않고요. 미국 연방 법원이 NSA의 전화 통화 기록 수집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크다.
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이런 판결과 함께 NSA가 이런 정보 수집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또 이미 수집된 자료는 파기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다만 그 이 명령의 시행은 사안의 민감성 그리고 그 미국 정부 측이 그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명령만 내려놓고 시행은 보류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 미국의 그 국가기관이 이 각종 그 도청이라든지 감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 민간기구들, 시민단체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예. 이 시민단체들은 애초에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국가정보국에 이 그 감청 또는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서 비밀 자료들을 폭로했을 당시부터
네.
이러한 것들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네.
하면서 강력하게 그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견지해 왔고요. 이번 판결도 바로 그 시민단체 중에 한 곳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연방 그 법원에 워싱턴 DC 지방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 관련 시민 단체는 이제 이것을 시민 그 개개인을 상대로 한 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특히 그 수정 헌법 4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관심을 끄는 사람이 이제 에드워드 스노든인데요. 이 많은 사건들이 이게 물 위로 떠오른 것이 그 스노든의 이제 폭로에 의한 것인데 이 스노든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죠. 물론 환영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스노든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 시민단체 그 대표적인 민권 옹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 자유연맹 그
네.
ACLU가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런 판결이 나온 이상 더 이상은 미국 정부가 문제의 정부 수집 활동을 옹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그 NSA의 정부 수집 활동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스노든은 이 그 언론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NSA의 활동을 알리겠다고 했다는데 정말 또 앞으로 어떤 얘기가 또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자,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논평을 거부를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 법무부 대변인은 어떻게 대처할지를 연구 중이다. 그러면서도 역시 미국 헌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 이 여러 나라에 이제 망명을 할 것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브라질 얘기가 나옵니다. 브라질 얘기가 왜 어떻게 나온 건가요?
예, 왜냐하면 그 지금 그 에드워드 스노든은 러시아에서 임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 정부가 스노든에게 제시한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기간 동안에 일단 그 거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또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이 브라질의 언론이 보도한 거죠. 스노든이 이 브라질 쪽에 그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관련해서 그 에드워드 스노든은 브라질 정부에 자신이 미국 정부의 브라질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도감청 활동에 대한 그 조사를 돕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브라질에서는 뭐 그 망명 허용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죠?
아니요. 공식적인 입장은 일단 정식 망명 요청 받은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네.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와중에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도가 또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도가 올라갔다는 보도는 참 보기 좀 드문 그런 소식인데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나 내려갔습니까?
지금 거의 42%, 43% 이렇게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문제는 네. 이제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네. 떨어지고 있는 이게 이제 추세인데요. 건강보험개혁법이 아무래도 이제 그 큰 문제가 됐고요.
네.
시행을 둘러싸고 여러 잡음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NSA 정보 수집 활동을 둘러싼 논란 이런 것들이 그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의 장성택 처형 후의 전국 추이, 또 일본의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미국의 법원이 국가안보국의 정보 활동에 대해서 헌법에 그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결한 사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혁 기자, 윤국한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